시편 41편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저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저를 보호하사 살게 하시리니 저가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저를 그 원수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쇠약한 병상에서 저를 붙드시고 저의 병중 그 자리를 다 고쳐 펴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내 영혼을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저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 이름이 언제나 멸망할꼬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 중심에 간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광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저에게 들었으니 이제 저가 눕고 다시 읽지 못하리라 하오며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일으키사 나로 저희에게 보복하게 하소서. 나의 원수가 승리치 못하므로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나의 완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영히 주의 앞에 세우시나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할지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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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입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시고 말씀 듣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루신 우리의 구원의 영원한 현실을 바라보게 하시고 기뻐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감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예수님과 교제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말씀이 올바로 전해지고 저희들 잘 듣고 이해하고 믿고 순종하는 큰 은혜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자라며 예수님 닮아가도록 은혜 주시기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로써 이제 시편 41편. 시편이 다섯 권으로 나눠져 있는데 1권의 마지막이 이 41편입니다. 41편으로 이제 1권이 끝나서 저희들 이제 다음 주 아니면 그 다음 주 제가 어쩌면 한 주가 더 필요할지 모르겠어요. 준비를 하는데.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이제 누가복음을 또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하고 그리고 또 구약으로 오고 또 신약으로 가고 이렇게 6개월씩 제가 돌아가면서 이렇게 설교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로써 당분간은 시편을 끝냅니다. 이 41편을 보게 되면 여러분, 다윗 왕의 시편이라 뭐 저희에게는 그것에 대해서 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여러분과 계속해서 보았던 이 38편과 39편과 40편 그것과 같이 다윗 왕이 지금 굉장히 아픕니다. 3절에 보면은 쇠약한 병상에서 저를 붙들어 주시고 고난 중에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41편까지 저희가 뭐 다 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꽤 많이 봤습니다. 다윗 왕이 이 시편들을 쓰는 그 상황이 그렇게 세상에서 말할 때 좋은 상황들이 아닙니다. 엄청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지금 굉장히 아픕니다. 그리고 다윗은 많은 원수들에게 핍박을 받고 있다. 하다못해 가까운 친구까지도 그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또 자신이 받는 고통이 자신의 죄 때문인지를 또 알고 있습니다. 4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라고 나오죠. 다윗 왕은 하나님께 지금 이 병상에서 고쳐달라, 구원해달라 바라며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감사 찬양으로 이 시편을 끝냅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시편을 좀 일적씩 보겠는데, 1절에서 3절까지 먼저 읽습니다.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저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저를 보호하사 살게 하시리니, 저가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저를 그 원수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쇠약한 병상에서 저를 붙드시고, 저의 병중 그 자리를 다 고쳐 펴시나이다. 41편, 시편 1편 처음 같이 원어로 보면 복 있는 자는 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1편도 복 있는 자는 으로 시작하고 이 1권의 마지막 41편도 복 있는 자는, 즉, 이참복 있는 자, 구약식으로 말하면 어떻게 사는 자가 복이 있는가? 성경 전체로 말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왜?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지금 복을 받을 만한 삶을 산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죽어 지옥에 떨어져야 할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죄인들, 그 완전히 다 죄인들인데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살아야 복이 있다 가르치면 뭐합니까?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성경은 정말 저에게 도움이 안 되는 책입니다. 왜? 죽을 수밖에 없는 책인데. 그걸 깨달으라는 건데, 이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여기서 복받는 자로 착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기독교인들은 복받는 자들이 된 것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죠. 근데 그렇게 읽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뭐 자기가 뭐 복받는 자같이 살려고 노력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렇게 산 것으로 착각들을 하고, 막뭐 자기네 멋대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말씀을 올바로 깨닫게 해주시는 이 복이야말로 진짜 복입니다. 그럼 복 있는 자가 누구냐?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다. 여기 빈약한 자라는 것은 가난하고 힘이 없는 자, 뭐 연약한 자, 불쌍한 자, 이런 사람들을 권고하는 사람, 보살피는, 돌보는, 염려해주는, 이런 자가 복이 있는 자다. 이런 자가 재앙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 구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빈약한 자를 권고함은 하나님의 뜻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약에서도 율법 중에 이 가난한 자, 불쌍한 자를 생각하고 도와주시는 것, 이걸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금 빈약한 자를 하나님이 구해주셨는데, 우리는 다른 빈약한 자들 보고 도와줄 마음이 안 생기면, 이건 복음을 아는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하기가 힘들죠. 신명기 15장 7절부터 읽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네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며 네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네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념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제 7년 면제년이 가까웠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에게 악한 눈을 들고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내가 죄를 얻을 것이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경내 내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리라. 하나님께서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를 지키시며 생명을 주시고 그가 이 땅에서 복받게 하시고 그를 그의 원수의 탐욕에 넘겨주지 아니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병상에서 붙드시고 보살펴 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일어나게 해주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을 읽겠습니다. 근데 4절과 10절을 같이 묶어서 읽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를 궁휼히 여기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내 영혼을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나를 궁휼히 여기시고 일으키사 나로 저희에게 보복하게 하소서. 너무나 은혜스러운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제일 처음에 내가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지금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다 말하는데 그러나 그렇게 말하고는 하나님께 불을 지질 수 있는 이 현실 여호와여 나를 궁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을 고치소서 이게 복입니다. 완전한 자들만 하나님과 기도할 수 있으면 완전한 자들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으면 이건 심각한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죄를 짓고 살 망정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게 해주신 거 아닙니까? 죄를 진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무슨 말을 하고 뭘 해달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죽을 죄를 졌다 하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런 거 보면은 이 기독교인들은 자기가 죽을 죄를 진 걸로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도 죽을 죄를 진 자는 아무 말도 못할 텐데 하나님 앞에서 말은 죽을 죄를 졌다 하면서 뭐 그렇게 말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부르짖도록 해주십니다. 엄청난 은혜죠. 나를 궁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을 고치소서 일으키사 나로 저에게 보복하게 하소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믿음이 아니고는 이런 부르짖음은 헛된 것이죠. 그리고 예표 수준입니다. 나로 저희에게 보복하게 하소서. 예표 수준으로 읽지 않으면 이걸 그냥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에 그냥 적용을 시키면 이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죠. 왜? 우리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저희에게 보복하게 하소서 이런 말이 어떻게 통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지금 이게 예표 수준이라는 걸 이해를 못하시면 이 성경은 진짜 말이 안 됩니다. 한 곳에서는 이러라 하고 다른 곳에서는 그 반대로 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상반되는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 예표 수준에서 지금 말하는 거고 뭐예요? 예수님 재림 때의 현실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지금은 죄의 용서함을 부르짖고 있으나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 마지막 때에는 예수님의 피도 보복을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용서가 없습니다. 그 예수님의 마지막 부르짖음을 지금 예표하는 내용이라 이 말입니다. 이걸 제대로 인식을 하고 읽으셔야 됩니다. 5절에서부터 9절 읽습니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저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 이름이 언제나 멸망할꼬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 중심에 간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광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저에게 들었으니 이제 저가 눕고 다시 일지 못하리라 하오며 나의 신뢰하는 바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지금 자기의 죄 때문에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죠. 그런데 더 나가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악담을 하고 자기가 죽기만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아주 가까운 친구마저도 자기를 배반합니다. 다윗은 엄청난 은혜를 받고 있죠. 왜 여러분도 이 구절을 보시면, 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도 그 자기 제자한테 배반을 당하고 팔아먹고 했죠, 그 제자가. 그러면은 지금 다윗은 그 예수님의 삶을 살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다윗 참 힘들다, 어렵다.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당연히. 그러나, 정말 복을 받은 자구나. 예수님 삶에 참여되게 하시는구나. 그 예수님 삶 자체를 살게끔 해주시는구나. 여러분도 이 세상에 살면서 친구한테 배반당하고, 교회 같이 다니는 자들에게 배반당하고, 이게 다 복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당할 때 엄청나게 힘듭니다. 여기 보면은 다윗의 그 원수가 악담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 다윗이 어느 때나 죽을 거. 다윗이 죽을 때만 지금 기다리는 거죠. 큰 병이 걸린 거 아닙니까? 그 이름이 언제나 망할 거, 멸망할 거. 사실 이렇게 죽는 거, 이름이 멸망하는 거는 악인들이 당케 되는 그 마지막 현실을 말하고 있는데, 시편 109편 13절에 그 악인들, 그 후사가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저희 이름이 도말하게 하소서. 근데 지금 그 원수가, 다윗의 원수가 지금 이런 것을 다윗에게 일어나도록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말하고, 이 원수가 병문안도 와서 걱정해주는 척까지 합니다. 참, 더 화가 나는 거죠, 그죠? 그 중심에 간악을 쌓았다가, 즉, 속으로 헌담을 많이 준비해 놨다가, 나가서는 이를 광포한다. 밖에 나가서는 그 쌓아놓았던 그 악담들을 다 떠들어대는 거죠. 좋지 않은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는 겁니다. 그 마음속으로 다윗에게 가장 불행한 일이 생기기를 바라는 자들이죠. 악한 병이 다윗에게 들었으니 이제 눕고 다시 일지 못하리라. 악한 병이 들었으니 이제 곧 죽을 거다. 이 말입니다.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 즉, 나에게는 가장 친하고 믿을 만한 친구. 나와 함께 밥을 먹는 가까운 친구, 이 친구마저도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배반했다 이 말이죠. 시편 55편 12절에서 14절 보면 나를 책망한 자가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지금 뭐예요? 지난번에도 읽어드렸죠. 나를 책망한 자가 원수였으면 차라리 내가 참는다. 근데 원수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나를 책망하는 자.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가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차라리 나를 미워하는 자였으면 내가 그냥 피하고 숨죠. 근데 누구예요 그 사람이? 나를 책망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가 바로 너로다. 나의 동류, 나의 동무요, 나의 가까운 친우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롭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도다. 요즘 말로 하면은 교회에서 열심히 같이 교회일 봉사하고 재밌게 놀고 이랬던 자들이 바로 내 원수라 이 말입니다. 11절과 12절. 나의 원수가 승리치 못함으로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나의 완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영이 주의 앞에 세우시나이다. 내 원수가 내 앞에서 환호를 외치지 못함으로 이런 뜻입니다. 그 원수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왜 하나님의 고쳐주시고 구원하심이 그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고쳐주시고 구원하심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여기 표현이 됩니다.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것으로 영원히 주의 앞에 세워주시는 것. 그리고 여기에 그 미래의 일들인데 그 현실이 너무나 확실하여 현실로, 지금 현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런 구절들을 많이 봅니다. 미래의 그 일들이 너무 확실해서 현실, 지금. 그 텐스로 쓰여진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절로 41편이 끝납니다. 그리고 시편 제1권이 끝납니다. 13절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할지로다. 아멘, 아멘.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신약식으로 말하면 신약에 와서 이 말씀과 제일 가까운 말씀은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죄로 인한 우리의 비참함을 보시고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구원받은 것인데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심의 현실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줌으로 증거되는 것입니다. 요즘같이 자기만 알고 자기 가족들만 아는 이 세대는 지금 이런 현실을 모릅니다. 남을 위해 사는 이것처럼 말이 안 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근데 이 기독교의 복음의 내용이 남을 위해서 사는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을 위해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복 있는 자가 되기는 뭐 틀린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복 있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 빈약한 자를 권고하라 해서 여러분 이제 나가서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면서 뭐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러니 자기 자신이 뭐 복받는 자로 착각하는 자들처럼 한심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아니면 어느 정도로 죽어야 되는 건지 이걸 못 깨달으면 이 은혜를 받는 게 아닙니다. 정말 긴급한 겁니다. 예수님 없으면 우투가는 거예요. 더더욱이 시편에서 복 있는 자가 이런 사람이다. 복 있는 자가 이런 사람이다. 이런 내용을 읽으면서 와, 예수님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냐 이거.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이 자기의 이 죄성, 자기가 어느 정도로 죄인인가를 이걸 깨닫지 못합니다. 자기는 항상 좀난 걸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떡합니까, 정말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그 자체가 긍휼히 여겨주심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런 원리가 성경에 많이 나오죠. 내가 남을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는 그 현실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긍휼히 여겨주심을 받을 자격이 있어서 해주시는 것이 아니듯이 우리도 우리의 원수를 긍휼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자격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권리, 자격, 이런 건 기독교에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 때문이지 뭐 여러분이 자격이 있고 권리가 있어서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입니다. 시편을 통해서 그걸 잡아야 되는 겁니다. 아, 복 있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인데 나는 큰일 났구나. 그러니 더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노력하겠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물론 해야죠. 노력했죠. 그러나 그것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시편입니다. 예수님께서 빈약한 자들을 참으로 권고하시는 분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닮아보려고 그 예수님 삶에 조금이라도 참여해보려고 그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증거하려고 저희도 빈약한 자를 권고하고 노력을 하는 거지. 복 있는 자의 수준까지 갈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빈약한 자들을 참으로 권고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비참함을 보시고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거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 너무나 엄청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부인도 당하시고 배반도 당하십니다. 제자가 팔아먹습니다. 세 번씩 부인합니다. 다 도망가버립니다. 예수님으로서는 지금 최고로 가까운 자들인데 완전히 다 도망가버립니다. 누굴 믿습니까? 이런 육체적인 고난, 병으로 고난받거나 뭐 감옥에 끌려가서 고난받거나 이런 것도 엄청난 고난인데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배반당하고 버림당하고 이것도 엄청난 고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고난까지 다 받아주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아니 예수님께서 왜 그 제자한테 배반을 당하고 팔아먹임을 당하는 것까지 겪으셔야 되느냐? 여러분과 저의 죄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팔아먹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배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서로를 헐뜯고 서로서로를 지금 아픔을 주고 그러고 사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냥 다 잘하고 오셨어요?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은 야 정말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하는데 또 하라 그러면 아마 또 똑같이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뭐 변할 것 같지도 않아요.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아, 요즘 바이러스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으신 분들은 좀 앉아서 제가 얼마나 죄인인가 좀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정도 할수 없는 죄인인지. 뭐 바뀔 것 같습니까? 예수님 아니면 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요한복음 13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다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23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에 민망하여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네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이거 보세요, 제자들은. 지나 잘 살피지. 뭐 지금 누가 팔아먹을까? 지금 서로 의심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안 팔아먹은 제자는 가룟 유다보다 나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은 더 좋은 사람이라서 안 팔아먹은 겁니까? 우리는 베드로보다 더 나아서 예수님 부인 안 합니까? 인간들이 이 모양들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마태복음 26장 21절에서 24절 저희가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저희가 심히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내니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다 아시다시피 가룟 유다를 가리켜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뭡니까? 시편 41편을 지금 예수님께서 이루시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41편의 말씀이 예수님 삶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다윗은 그 친하던 그 친구가 뒤꿈치, 발꿈치를 들었다고 해서 영원한 심판을 받는 자리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즉, 그 말씀이 그 완전한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오직 예수님 안에서입니다. 물론 다윗도 그런 비슷한 경험을 했지만 이건 이루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런 경험을 받아도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죄인인데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이 시편 41편을 이루십니다. 성경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온갖 고난과 핍박을 받으셨으나 하나님 아버지를 끝까지 믿으십니다. 그분께 모든 것을 다 맡기시고 삽니다. 주여, 저를 그 원수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십자가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완전하게 증거되었습니다. 부활로 이미 증거된 이 현실이 이제 눈에 보이게 증거되는 날이 옵니다. 여러분, 이 시편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들의 시편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하여 여러분과 저도 엄청난 고난과 핍박을 받고 삽니다. 원수들이 거짓을 말하고 그 중심에 간악을 쌓았다가 나가서 이를 광포하는 것. 저가 언제 죽을 거? 저 언제 망할 거? 여러분의 뭐 사업이 언제 망할 거? 우리의 친구, 우리의 친척, 우리의 가족까지도 우리를 배반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함께 신앙 생활을 하던 자들도 우리를 배반합니다. 우리가 믿는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기 자신도 믿을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도 참으로 자기에게 유익한 일만 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유익한 것으로 착각을 하는 일은 할 수 있지 몰라도 참으로 유익한 일을 내가 나를 위해 하느냐? 그것도 못하는 인간입니다. 그게 죄인입니다. 결국 궁극적으로 영원한 수준에서 보면 그 나한테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근데 자기는 자기한테 좋은 일이라고 착각하고 한 것이죠. 이런 상황에 누구를 믿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믿기에 그분께서 나한테 보내주신 친구들, 형제들, 자매들 믿는 거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예수님밖에는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분께서 여러분과 저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않으십니다. 원수들 뜻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원수들 뜻대로 되는 것 같이 보여도 궁극적으로는 원수들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됩니다. 그분께 맡기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죽게 범죄하였지만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우리의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또 우리를 위해 우리 대신 완전한 의로운 삶을 살아주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고쳐주셨습니다. 우리를 일으키셨습니다. 이제 우리로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심판하게 하십니다. 다윗이 부르짖었던 모든 그 내용들이 천국 수준에서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현실이 됐습니다. 우리의 참 원수, 사탄, 결코 승리치 못합니다. 완전히 망합니다. 그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여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서는 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고 계심이 눈에 보이게 증거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완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한 주님의 앞에 세우십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유다서 1장 24절 25절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분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고전부터 이제와 세세에 이를지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이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모든 걸 끝내는 겁니다. 13절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할지로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찬송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 복이 무엇인가? 우리 하루하루 더 깨닫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지금 이렇게 아프고 힘들고 친구한테까지도 배반당하는 이 삶이 이게 참 복이 될 수 있는 건가? 좀 깊게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의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그 고난의 삶이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었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그 내용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삼아 주십니다. 여러분도 이 고난 속에서 같은 부르짖음을 이제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참 이상하죠? 아니, 아프고 힘든 중에 부르짖음이 왜 복이야? 좀 세상에서 잘 풀리게 해주시면 복이지. 뭐, 어떡합니까? 성령님께서 이해를 안 시켜주시면, 뭐,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간절히 성령님 붙잡고 저도 설교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인들 좀 이해시켜 달라. 왜? 제 능력으로 할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 능력으로 제가 이해한 것도 아닙니다. 저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근데 이해가 되는데. 아니, 다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결국 예수 그리스도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럼 얼마든지 다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르게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귀한 믿음 허락하셔서 이 믿음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사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